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의 현장에서 언제나 인사의 말을 합니다. 그 인사의 말은 첫 만남에서 반갑다라고 하는 말이고, 헤어짐의 인사의 말은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있기나라는 정도로 우리는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만남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사를 나누어야 할까요? 부모님들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모님들의 마지막 인사의 말이고 이 인사의 말을 우리는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인사의 말들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과연 어떤 인사의 말을 할 것입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로맨스처럼 감미로운 그런 말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당부의 인사와 함께 평안을 빌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13장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올 나라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풍랑이 없을 것이고 두려울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어쩌면 바로 이 두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이 없어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의 변화가 없는, 어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평안을 주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야훼 하나님의 떠남을 앞두고 모세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남을 앞두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면서 한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붙드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할 것이고 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동일한 말씀처럼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단순히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의 떠남과는 좀 다른 차원의 떠남입니다.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14장에서 15장, 16장, 17장을 거쳐서 18장으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15장, 16장, 17장을 가는 노중에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18장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 말씀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가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의 평안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떠나가시는데, 야훼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 현장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성자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 현장 앞에서 어떻게 제자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위로하셨다. 둘째,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셋째,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첫째,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당신 자신이 하신 말씀에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평안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신자들의 평안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이 그들 가운데 참 평안을 가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평안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평안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상의 삶, 우리가 말할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이 없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걸음을 걷는 일을 두고서의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직장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가족 간의 연대가 좋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복음을 이어가는 그 일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그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만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들이 정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길을 떠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위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좌와 우에 앉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직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온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온갖 핍박을 할 것이고 곤욕을 줄 것이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의 힘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그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하듯이 지금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평화 인사를 했습니다. 6절에 신명기 31장 6절에 다시 한번 더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것임이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즉 야훼 하나님은 지금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십니다. 제위신 성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나감이 제자들에게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나게 될 바다와 풍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 것입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바다와 풍랑의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꾸짖으셨을 때 그들은 그 가운데 잠잠함을 맛보게 되어지고 평안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때 차라리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되고 차라리 제자들은 평안이 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평안하라,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더큰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낙심 가운데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보혜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보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배워왔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우리의 보혜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즉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너희의 보혜사 된그 성령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로 말하고 또한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말은 지금 있는 보혜사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요한은 대언자로 번역되어진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건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다.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두고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보혜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혜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이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즉 또 다른 보혜사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보혜사, 즉 성령님과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땅 가운데 두 보혜사가 있음을 봅니다. 땅에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서 그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서 그를 강하게 하는 사람, 이 말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필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제자를 향해서 나는 떠나가는데 너희가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큰 하나님의 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우리의 원 안에 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루실 분이 바로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또 한 번 어떻게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자손의 머리를 부숩니다. 뱀을 완전히, 사단을 완전히 타파하는 일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주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잔병들을 제자들이 다투며 전쟁을 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의 가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곧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이 곧 영광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1절에 이렇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이 임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실제적인 인물로서의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 사단이 쫓겨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성전의 사건을 통하여 사탄의 주된 세력은 결정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주께서는 가져오시기 위하여 주의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현실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와서 그들 안에 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둘째,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평안은 그냥 성령 안에서 그것만으로 아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냅니다. 과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전쟁 없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음, 이것이 우리는 평안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올 평안은 아무 일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사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17절에서 제자들이 받을 거형,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해 그들 가운데 주어질 그 영은 과연 어떤 영입니까? 그 영을 두고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과연 진리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또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영은 진리의 영이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뭘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한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전하였던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들려졌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모든 말씀들,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도 그들 가운데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가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진리의 증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진리의 증인으로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알게 되는 이 사역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 사역이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적으로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성령,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성령으로서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진리의 영은 오셔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실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였고 내가 지금까지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되어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나는 떠나가지만 주의 영이 이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계신단 말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가운데 진리의 영 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전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가르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들을 할 것인데 더 넓은 지역에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사역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두려움 없는 그 사실은 목자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삽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 된 모습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더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영이 있을 때에 분명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정말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에서 정말로 참 평안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신 지고 생각나게 되어진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 가운데 정말로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떠나가기 이전에, 주님이 다시 당신의 영을 보내시기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하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 가운데 있자마자 그들 가운데 생각나게 한그 말씀, 지금까지 진리로 주시던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영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어제까지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이 변화받고 5천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보다 더 많은 더큰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관원 앞에 섰다는 것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담담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첫 순교였던 스데반의 순교 역사를 바라봅니다. 스데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말로 너희 가운데 심판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5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죽는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평안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 현장을 두고서 그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해 가도록 하셔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는 그 일을 정말로 감당하며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는 그 백성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 평안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돌려줘야만 합니다. 이 사역에 대하여 주의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대하여 주의 교회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의 교회가 이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담대하지 않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곧 주의 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삶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이 오늘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고 교회 회원들 가운데 그리스도 삼직을 통해 우리가 주어져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를 믿을 때 참으로 평안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했습니다. 얘들아 샬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샬롬은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심으로 샬롬입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주신 그 제자를 주신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고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아멘.